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아직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으며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떼지 않았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하원 외교위원회 2020 회계연도 예산안 청문회에 출석해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바랐던 완전한 비핵화라는 북한의 큰 결정을 보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협상팀은 마지막 대화에서도 미국 측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이제는 실제 행동을 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나 북한과의 관여와 협상으로 올바른 결과에 다다를 수 있다는데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각급에서 관여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며칠간 중국에 있었고 지금 돌아오는 길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건 대표는 압박 전략을 유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고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역 내 파트너들과 만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류허 부총리가 베이징을 방문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오늘 밤에 만나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오펑 대변인은 또 중국과 미국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통해 일부 진전을 이뤄냈지만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베이징 협상에 이어 4월 초에는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해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이 기술 이전 문제 등과 관련해 과거에는 제한한 적이 없는 진전된 세부 내용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타이완에 대한 새로운 무기 판매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밝혔습니다. 남태평양 도서국가 3개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미국 하와이를 경유한 차이 총통은 어제 미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여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타이완은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탱크와 F-16V 전투기 등의 판매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이 총통은 미국과 타이완은 군사장비 판매와 관련해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미국은 타이완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반대하며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자력 기술을 판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6건의 인가를 비밀리에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어제 자체 입수한 미 에너지부 문서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와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공유하는 방안 등 광범위한 합의를 조용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는 현재 원자력 발전소 2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 러시아가 이를 수주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 에너지부 릭 페리 장관의 비밀 승인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최종 합의 이전에 사우디와 원자력과 관련한 예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원자력 발전소에 장비를 운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사우디와의 핵기술 공유가 결국 중동 지역에서 핵무장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배치된 러시아 병력을 철수할 것을 러시아에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을 방문한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 겸 국회의장의 부인 파비아나 로살레스 씨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병력을 베네수엘라에서 철수시킬 방법이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모든 옵션이 열려있다고 답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에서 통과하면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어제 여당인 보수당 의원들에게 브렉시트 협상의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열망이 있을 것을 알고 있다면서 나라와 당을 위해 계획보다 빨리 물러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은 아직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을 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But we've not yet seen them make the big move that we were hoping, frankly, that they would do in Hanoi.
미국과 한국이 대규모 군사 훈련을 중단했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진전이 없었다고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지적했고 상원 외교위원들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도 북한 문제에 있어 미국의 입지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in no better position with North Korea than we were 3, 4, 5, 10, 15, 20 years ago.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대북 제재 철회 지시와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고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한때 곳에 따라 비나 눈이 내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도에서 1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은 아직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을 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스티블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에 여러 번 속았다며 대북 압박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하원 외교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예산안 청문회에 출석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북 대화의 경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이 아직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으며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전혀 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But we've not yet seen them make the big move that we were hoping, frankly, that they would do in Hanoi. It had to be this complete denuclearization. We've not seen them take a step in that direction yet.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바랐던 완전한 비핵화라는 북한의 큰 결정을 보지 못했으며 북한은 아직 그 방향으로 발을 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자신이 정확히 1년 전 김정은 위원장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면서 그렇게 해야만 북한 주민을 위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과 북한 협상팀은 마지막 대화에서도 미국 측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이제는 실제 행동을 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장기간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북한 무기 체계의 역량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미국은 변함없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며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는 유엔과 국제사회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got the largest coalitions and the biggest sanctions voted on by every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iformly to achieve the objective there.
미국이 유엔 안보리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역대 가장 큰 연합을 구성해 가장 강력한 제재들을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북 정책을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는 의원 질문에는 국무부 내 실무팀이 동맹국 및 주변국들과 계속해서 대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동맹인 한국, 일본 측 당국자들과 만나 유엔 안보리 제재를 계속 이행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찾는 방안을 논의하고 복귀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지명된 데이비드 스틸웰 전 공군 준장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스틸웰 지명자는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여러 번 속았다면서 죽은 말을 또 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ns know that we're not going to pull back just on their word. We've been fooled enough times, and so the steady pressure will continue to have an effect.
미국이 과거 북한에 여러 번 속았지만 이제는 북한의 말을 그대로 믿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틸웰 지명자는 이어 꾸준한 대북 압박은 계속해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압박 캠페인을 펼친 지난 2년간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도발도 없었다며 느리지만 참을성 있는 외교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영변 핵시설이 처음 논란이 됐던 1994년 한국 군산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밝히면서 북한 관련 상황이 지난 20년간 가장 좋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스틸웰 지명자는 그럼에도 대북 압박을 너무 빨리 완화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Pressure has had a very positive effect, as I mentioned earlier, and releasing that pressure too soon will get us right back where we.
그동안의 대북 압박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이를 너무 일찍 완화하면 처음 시작했던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틸웰 지명자는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큰 안보 위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라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했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진전이 없었다고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비핵화의 정의와 비핵화 로드맵을 작성하기를 바란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회담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국가안보위협평가 청문회에 출석한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국과 한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한 뒤에도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On our core area of interest and concern,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we have not seen any progress to speak of.
미한 연합훈련은 중단했는데 미국의 핵심 관심 분야인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이렇다 할 만한 진전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릭 라센 민주당 의원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했지만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채 북한에 양보를 해줬다는 평가가 타당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우려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면서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은 외교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 실망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길 기다린다면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정의와 로드맵 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d like them to start by identifying a common shared definition of what denuclearization means.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정의를 북한이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 뒤 비핵화를 어떻게 이룰지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어 최종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이며 여기에는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운반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슈라이버 차관보는 사면 답변을 통해 북한은 여전히 미국, 동맹 그리고 국제체제의 군사적 위협이라며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 시스템은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국제사회에 직접적 도전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대북제재망을 적극적으로 약화시키려고 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로 엄격히 제한된 석유 정제품 수입과 석탄 수출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해상에서 불법 환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문회에 함께 참석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은 전략적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의 군 역량에 어떠한 검증된 변화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conventional and asymmetric military capabilities, along with their continued development of advanced conventional munitions and systems, all remains unchecked.
북한의 재래식 비대칭 군사 역량, 재래식 군수용품과 시스템의 개발에 변함이 없으며 이 같은 북한의 역량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영내 동맹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동계훈련도 지난 4년간 비교했을 때 규모와 시기가 바뀐 적이 없다고 밝힌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핵무기와 핵물질, 미사일 생산 등과 관련한 북한의 변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eir activity that we've observed is inconsistent with denuclearization.
오히려 북한의 활동은 비핵화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미국을 위협하는 다섯 개의 도전 중 하나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북한은 미국의 직접적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며 하노이 회담을 통해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군 대비태세는 항상 미국의 우선순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병력의 변화가 관측되고 핵미사일 시험이 벌어질 경우 미국은 이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 역량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지 한 달이 됐지만 협상 재개 움직임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있기 전에는 만남 자체가 여의치 않을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지난 한 달 사이에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 우선 부정적인 면을 보면 미국은 하노이 회담 이후 처음이자 올 들어 첫 대북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네.
대화를 유지할 뜻을 밝히면서도 압박에 강조점을 두는 조치였습니다.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비핵화 협상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의 재개를 위협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네네.
특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폼페오 장관을 앞으로도 계속 협상 상대로 인정할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하는 행보였습니다.
네. 뭐 그런 많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또 긍정적으로 보이는 면도 있었죠.
양측 모두 협상의 판을 깰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추가 제재 취소를 지시했고요.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며 더 이상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때마침 북한은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인원을 철수한 지 이틀 만에 상황을 원상으로 되돌렸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추가 제재가 아니라 재무부가 이미 발표한 그 제재 철회를 지시한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죠?
예, 블룸버그 통신과 ABC 방송 등이 그런 보도를 했는데요. 보도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 됩니다.
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행정부 내 강경파들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 미국과 북한 어느 쪽에서도 아, 대화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관련 신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하노이 회담 직후에 폼페이오 장관이 몇 주 안에 평양의 실무협상팀을 파견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힌 적이 있지만
네.
후속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화가 재개되려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다음 단계 비핵화 협상에 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미 여러 차례 강원 양면의 구상을 밝혔고
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 외에는 달리 기대할 게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 두 정상의 입장 표명이 이 화살표 진행 방향이 대화가 되느냐 대치가 되느냐 이것이 결정될 거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과 관련한 언급이 크게 줄었습니다.
네.
비교적 긴 침묵 끝에 나온 게 바로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한 지난 22일자 트위터 글이었는데요.
네.
이후 다시 일주일째 북한과 관련한 발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행정부 내부의 대북 메시지 조율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하노이 회담 이후에 뭐 공개적인 움직임이 드문 상태죠.
예, 지난 10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투표에 나선 것이 첫 활동이었고요.
네.
어제 두 번째 공개 행보가 있었습니다. 군 관련 행사였는데요. 수천 명의 군인이 모인 자리여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북한은 다음 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그리고 4월 11일에는 최고인민회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사례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계기에 주요 정책과 노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곤 했는데요. 이번에 대미 관계와 비핵화 협상에 관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네. 자, 미북 협상에 관한 미국과 한국의 협의도 관심사죠.
맞습니다. 내일 워싱턴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이 하노이 회담 이후 처음으로 만납니다. 두 장관은 하노이 회담 이후 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한국 정부는 비핵화 일괄 타결을 위한 단계적 이행을 중재안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정부의 중재안이 미국과 북한 모두를 설득해서 협상 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린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들은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에서 미국의 입지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정상 간 외교보다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완전히 시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은 북한 문제에서 미국의 위치는 심지어 20년 전과 비교해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No, we're in no better position with North Korea than we were 3, 4, 5, 10, 15, 20 years ago.
케인 의원은 27일 VOA 기자 만나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관여했다는 것은 긍정평가한다면서도 북한은 아직까지 비핵화 의지를 입증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입지는 전혀 나아진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도 미북 정상회담이 두 차례 열렸지만 이후 미국의 위치가 반드시 나아진 것만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We're in a better position in that there aren't active missile tests and nuclear tests going on.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이 없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위치는 나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충족될 수 없는 기대치를 올려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관여에 문을 열었지만 제재 완화와 진정한 비핵화를 위해 이뤄져야 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에서 미북 양측 간 극적인 이견이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My concern is that President Trump has opened a door to engage with.
그러면서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점을 약 2년 전과 비교해 가장 달라진 점으로 들었습니다.
What is most different from 2 years ago? Is that North Korea has more visibility.
북한은 전보다 존재감을 높였고 세계 무대에 대한 접근성 또한 높였으며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유 세계의 지도자와 나란히 앉는 기회까지 얻었지만 비핵화를 향한 불가역적인 중대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미북 정상 간 외교를 지속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Leader level talks are only purposeful if there's preparation for them. If there's
쿤스 원은 정상급 대화는 사전 준비와 이해가 있고 긍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토대가 있을 때만 목적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노이 회담에 관해 들은 것은 온통 북한의 수뇌부와 관리들 간 엄청난 오해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 지도부 측이 실제로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이제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을 완전히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전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이 약화됐지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실제 구체적 조치는 없어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미국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를 완전히 시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이 싱가포르 첫 정상회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대북 제재 철회 지시와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앞으로 단행할 계획이었던 제재를 철회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전날 재무부가 발표한 중국 해운사에 대한 제재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오늘 미 재무부는 현행 대북 제재에 대규모 제재를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이 추가 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에 이런 내용을 올리면서 철회를 명령한 제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가 전날 발표한 제재를 오늘 제재로 잘못 올린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전날인 21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선박회사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주말 동안 혼선이 빚어지자 백악관은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제재는 새롭게 발표될 제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전에 가한 제재는 확실히 그대로 있다라는 게 세라 샌더스 대변인의 설명이었습니다. 재무부도 21일 발표한 중국 해운사 두 곳에 대한 제재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은 26일 백악관의 해명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언급한 제재는 전날 재무부가 발표한 중국 해운사 두 곳에 관한 것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통한 소식통 5명을 인용한 이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 독자 제재를 뒤집으려고 했지만 참모들이 대통령을 설득해 앞으로 발표할 추가 제재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또 재무부에선 당시 논의 중인 추가 제재도 없었다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이 보도대로라면 트럼프 행정부는 잊지도 않은 제재를 철회한 셈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제재 철회 결정은 많은 비판과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외교위원은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지적했고 하원 외교위원장인 엘리엇 앵겔 의원은 대통령이 중대한 국가 안보를 즉흥적으로 결정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북한 측에 호의적 신호를 보내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된 혼선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제재 철회는 북한보다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27일 BOA에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하고자 했던 제재는 중국 해운사 두 곳에 대한 제재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우려해 중국과 관련된 제재가 단행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28일과 29일 베이징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합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주 열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재무부의 제재를 놓고 참모들 간 이견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의 한 참모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발표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신이 대통령을 더 잘 안다면서 반박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볼튼 보좌관은 제재 발표 이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적으로 재무부 제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은 문화적 소통 방식의 차이 때문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성공적인 정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정착지원기관의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탈북민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산시는 한국에서 공장이 가장 많은 도시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이곳의 반월공단은 한때 많은 탈북민들이 일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감소했다고 지역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북한 출신으로 안산에서 탈북민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허은성 목사는 문화적 충돌 때문에 탈북민들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자주 겪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의로 받았는데 이제 충돌이 일어난 거죠. 북한과 남한의 문화적, 언어적 충돌이 일어난 거죠. 북한 언어는 그 명시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예하면 생산성을 위하거나 자기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하기 위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국의 언어는 예절 중심으로만 얘기합니다.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 리더십의 중심에 맞춰진 언어 예절이 그 굉장히 중점적으로 돼 있거든요.
가령 열심히 일하는 탈북민을 본 사장이 격려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한번 찾아오라고 인사처럼 건넨 말을 탈북민은 특별한 관계로 여겨 다음 날 찾아갔다가 황당한 상황에 봉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장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밥 먹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진짜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찾아왔냐고, 자기가 부를 때 와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예절이 없이 갑자기 찾아왔냐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죠. 그럼 북한 분이 거기서 이제 화를 냅니다. 찾아오라 해놓고 찾아왔더니 딴소리 한다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겪는 탈북민은 대개 사장이 이중적이고 자기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무시한다고 생각해 분노하고 일터에서의 적응에 실패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탈북민 정착 관련 보고서들을 보면 차별과 무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탈북민들 중 60에서 70%는 말투와 생활 방식, 태도 등 문화적 소통 방식을 이유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에 오랫동안 관여해온 민간단체 나우의 이영석 자문위원은 취업보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상담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회사 안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것도 누구한테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취업하는 방법, 그러니까 면접 보거나 취업하는 방법만 설명하지 말고 막 우리 편으로 사표 쓰고 회사를 퇴사하는 방법도 좀 설명해 달라. 왜냐면 마무리하는 부분도 되게 약하거든요. 그냥 사표 쓰고 던지고 막 나오면 끝이라 알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절차라는 게 있고 방법이 이렇게 마무리를 잘하면 서로서로 좋은 인간관계가 될 텐데 마무리 부분이 약해서 인간관계까지 좀 망치는 부분들도 많아서
이렇게 회사 측과 얼굴을 붉히며 퇴사하면 탈북민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져 고용시장의 탈북민 채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실제로 통일부사나 탈북민 지원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의 전현숙 기획관리 부장은 과거 고용주 200명에게 탈북민 채용 설명회를 열었다가 난감한 상황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덩치 크신 사장님이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써봤더니 막 대들고 전화도 안 받고 시키면은 그 안 한다고 하고 이러면서 그날 내빼가지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절대 북한이 탈주면 안 쓰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 1시간 정도 강의했는데 그 200명의 고용주들이 1시간 동안 제가 홍보하고 강의했었던 내용보다는 마지막에 말씀하신 고용주의 200명 진짜 그래요? 하면서 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채용하는 의사를 이제 밝히는 고용주들이 몇 명 안 되는 상황이 채용의사를 접는 경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전 부장은 이런 게 탈북민의 문제보다는 남북한 국민 사이의 표현력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이제 일본 국민들은 싫은 내색들을 되게 우회적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북한의 딸 주민은 그 자리에서 즉각 반응을 해서 폭발을 해버리게 되니까 10년 지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헌성 목사는 탈북민뿐 아니라 한국인들도 서로 이해하고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다문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이 너무 낮다고 지적합니다. 다문화 축제를 하면 한국인들은 거의 없고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일 정도로 타문화에 여전히 관심이 적다는 겁니다. 이영석 위원은 한국 정부의 탈북민 지원 제도는 전반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며 실무자들 사이에 협력과 공조가 부족한 게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업부 담당관들은 북한의 딸 주민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공무원이고 자꾸 자리 배치받는 이동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알려주는 문자로 알려주거나 이렇게 찾아오지 않으면 안 해주는 정도고 전문 상담사분들은 이제 많이 알고는 있지만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은 취업에 대한 전문성이 약간 떨어지고 있고 담당 형사분들, 그러니까 신변보호 담당가들은 지역 유지들도 잘 알고 있고 취업의 형태나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좋긴 한데 그분들은 이제 취업하고 나서는 별로 이제 막 상담을 해주거나 취업에 관련된 어드바이스,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요 세 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좀 정보 교류하면서 좀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참 좋을 텐데 아쉬운데.
또 탈북민 초기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보내는 석 달의 기간을 줄이는 대신 실질적인 정착 도시에 있는 하나센터의 교육기관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전현숙 부장은 하지만 지원 제도가 계속 개선되고 탈북민들의 정착 역사도 길어지면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탈북민들이 많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착금을 잘 따라가서 자산 형성을 해서 여기서 내 집 마련을 하고 또 대학을 다녀서 전문직으로 자리 잡고 하신 분들의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잘 안 드러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 자체가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남북하나재단이 지난 2월에 발표한 2018 북한 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를 보면 한국에서 지난 1년 동안 차별과 무시를 당한 경험이 없다는 탈북민이 79.8%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정착실태 조사에서도 탈북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6년에 58%, 2017년 61%, 지난해 64.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고용률도 60.4%로 전년보다 3% 정도 올랐습니다. 최근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발표한 탈북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0%가 열심히 일하면 남한 주민과 같은 지위에 오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전현숙 부장은 맞춤형 정착지원금의 진화와 탈북민 자신의 노력과 교육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탈북민들은 수용성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말합니다.
수용성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상처를 받고 똑같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듣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에서 한번 배워보겠다라는 것과 북한의 탈주민 직원 중에서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좀 더 오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북에서 왔기 때문에 당신들하고 다르고 내가 내 성격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알려주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북한의 탈주민들이 어떤 토론을 많이 하냐면 알려주지도 않고 나중에 자기들을 질타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좀 알려주지 이러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북한처럼 구체적으로 인민반장이나 지배인이 지시하거나 알려주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먼저 배우려 하고 알려달라며 마음을 여는 탈북민들이 훨씬 적응력과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1인 세대 기준으로 주거지원금 1,600만 원, 미화로 14,000달러 정도를 지원받습니다. 탈북민 1세대가 직접 받는 현금은 800만 원, 미화로 7,000달러로 하나원 퇴소 후 500만 원, 즉 4,400달러를 일시불로 받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1년 안에 받습니다. 전 부장은 여기에 소득의 30% 안에서 취업한 탈북민이 한 달에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미래 행복 통장 등 장려금과 가상금을 통해 자립과 자화를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원을 나와서 정착하면서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정착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장려금하고 가상금입니다. 장려금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취업지원 장려금. 취업을 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취업하지 않는 사람이 정착금을 못 받죠. 그리고 미래행복통장이라고 해서 자산형성 장려금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취업을 해서 50만 원까지 저축을 하면 자기 급여에서 그러면 똑같은 금액을 국가에서 매칭 적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따지면 취업해서 월급 받고 취업 장려금을 받고 매칭 적금으로 이제 미래행복통장이라는 정착금으로 자산 형성을 하고 그래서 한 5년 이제 우리 북한이 따지면 보호 기간이 5년인데 5년 후에는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 만큼의 자산이 형성되도록 하는 이제 이런 정착금을 장려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요건을 충족해서 신청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현숙 부장과 전문가들은 한국에 오려는 북한 주민들은 이런 정착 지원 제도를 잘 이해하고 최대한 활용한다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영석 위원은 최근 탈북민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관여 정책으로 탈북민 지원 정책이 바뀔지 모른다는 우려가 늘고 있다며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은 한국에 입국하면 헌법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짜는 없다는 거. 대부분의 분들이 오면은 되게 막 많은 걸 해줄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는 기회가 많은 거지 결과를 책임져 주는 곳은 아니거든요. 북한에 살 때와는 달리 기회가 많고 그 기회를 자기가 잘하면 TV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좋은 차에 좋은 집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봉사활동도 마음껏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자꾸 자기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결과를 똑같이 해달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렇게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평등하지 않아요. 기회가 평등한 거지 결과는 자기의 노력한 만큼.
서울에서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향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를 놓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이 통과되면 총리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4일 실시된 태국 총선에서 친군부 정당이 가장 많은 득표수를 얻었다고 태국 선관위가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득표수와 의석 배분이 정확하지 않아서 전국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 항공청이 기존 민간 항공기 안전 허가 과정을 옹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잉사가 문제가 지적된 737 맥스 8 기종의 운항 프로그램을 개선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영국으로 가볼까요? 브렉시트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는데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사퇴 의사까지 밝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 브렉시트 문제를 놓고 지도력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테레사 메이 총리가 28일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여당인 보수당 평의원들의 모임인 1992 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자신이 유럽연합과 작성한 합의안 통과에 대한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브렉시트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는 메이 총리가 사퇴 가능성을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네, 영국 하원이 앞서서 메이 총리가 내놓은 합의안을 두 번이나 부결시켰었죠?
네, 맞습니다. 메이 총리가 지난 1월 EU와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하원에 표결에 붙였는데요. 네. 찬성 202, 반대 432로 영국 의정사상 역사적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영국 의회는 새로운 대안을 요구했고 메이 총리는 유럽연합과 다시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영국 하원은 지난 12일 실시된 승인 투표에서 메이 총리 정부의 합의안을 또다시 부결시켰습니다.
네네.
메이 총리는 조만간 세 번째 승인 투표를 치르겠다는 계획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영국 하원에서 27일도 여러 차례 투표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하원은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아닌 여러 대안을 놓고 의향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하지만 모두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이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이날 의원들이 제출한 다수의 브렉시트 대안 중에서 의향 투표에 상정할 8개 대안을 선택의 표결에 붙였는데요.
네.
하지만 모두 부결되면서 극심한 이견만 더 노출시켰습니다. 앞서 하원은 25일 브렉시트와 관련된 향후 의사 일정을 정부가 아닌 의회가 주도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의향 투표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하원의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때까지 의원들이 제안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투표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
이날 의향 투표 용지에는 8개의 브렉시트 대안이 한꺼번에 다 올라왔습니다. 영국 의원들은 이 투표 용지에 예 또는 아니오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의원들이 제안한 대안들에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어떠한 브렉시트 안도 반드시 제2의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이 268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는데요.
네네.
하지만 반대표도 295표에 달해 부결됐습니다.
네.
또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만이 아닌 영국 전체를 EU 관세 동맹에 남게 하자는 안은 찬성 264, 반대 272표로 부결됐습니다.
제1야당이죠. 노동당도 이런 대안을 내놨습니까?
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내놓은 안은 영국이 EU 관세 동맹에 영구히 잔류하자는 안인데요.
네.
반대 307표로 과반에 못 미쳤습니다. 자, 이날 의향 투표에는 또 브렉시트를 아예 취소하는 안, 또 EU와 아무런 합의 없이 그냥 탈퇴하자는 노딜 브렉시트 등의 대안도 올라왔는데요. 모두 부결됐습니다. 보수당은 이날 투표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자유로운 투표를 허용했는데요. 반면 노동당은 당론을 결정해 투표했습니다.
네. 자, 브렉시트 문제가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하원은 이날 의향 투표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4월 1일 추가 토론과 투표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날 아무런 대안도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서 다음 주 다시 한번 표결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표결에 붙여져서 통과된다면 이제 얘기는 달라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메이 총리는 사퇴 의사까지 밝히면서 최후의 배수진을 치고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네.
만일 의향 투표 이전에 승인 투표가 진행되고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통과된다면 제2의 의향 투표는 필요 없게 됩니다.
네.
메이 총리는 이날 의향 투표 직전에 보수당 의원들에게 이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열망이 있을 것을 알고 있다면서 나라와 당을 위해 계획보다 빨리 물러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메이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히자 이날 보수당의 일부 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 지지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메이 총리의 사퇴 의사가 이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그건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보수당과 사실상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은 메이 총리 사퇴 의사 발표 후에도 여전히 메이 총리의 합의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놨습니다. 또 보수당 내 일부 강경론자들 역시 어떤 경우에도 합의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태국으로 가봅니다. 총선 결과 볼까요?
네, 지난 24일 태국 전역에서 치러진 총선 결과 군부 정권을 지지하는 팔랑프라라차라당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표가 100% 완료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팔랑프라차라당. 득표가 상당하네요.
네, 태국 선관위에 따르면은 이 당이 약 840만 표를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야당인 친탁신계 정당인 푸어타이당은 790만 표로 2위,
예.
또 다른 야당인 퓨처포워드당이 620만 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제일 다수당이 된 거고요. 의석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은요, 푸어타이당은 137석을 얻었고, 빨랑프라라차라당은 118석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태국 헌법은 정당 득표율에 전체 의석수를 곱한 뒤에 여기에 지역구 의석수를 빼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산정하게 돼 있어서
예.
지역구 의석수는 빨랑프라라차라당이 적지만 비례대표 의석수는 더 많게 됩니다.
네.
전체 비례대표는 150명인데요, 태국의 하원 의원 수가 총 500명인데 이 중 350명은 유권자들의 직접 투표로 뽑고 나머지 150명은 비례대표제로 뽑힙니다. 하지만 태국 선관위는 이날 득표 현황이 어떻게 각 당의 의석수로 환산되는지 또 총 의석수는 발표하지 않아서 한동안 전국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태국 선관위는 최종 결과는 오는 5월 9일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네. 태국의 이번 선거가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정권 5년 만에 치러진 선거여서 뭐 태국 안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높았는데 여전히 혼란스럽죠. 부정선거 의혹도 나오는 상황인데 투표율은 또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태국 선관위는 총 유권자 약 5,100만 명 중에 3,820만 명이 선거에 참여해서 약 74%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 중 5.5%에 해당하는 210만 표가 무효 처리됐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당초 투표율은 80%를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총선 직후 주요 매체들은 투표 참여율이 64%대에 그쳤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에 뉴질랜드 거주자들의 표가 1,500표가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집계되지 않아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네네.
선관위가 총선 직후 특별한 이유 없이 개표 결과 발표를 늦춰서 의혹의 불씨를 키웠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의 상황 결과로 보면은 뭐 군부 정권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태국은 입헌 군주국이면서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요. 다수당이 바뀌면 정권이 교체되는데요.
네.
하지만 친군부 정당인 빨랑프라라차라당이 득표수에서 1위를 차지한 데다가 상원 250석 전체를 군부가 지명하게 돼 있어서 태국의 군부 정권이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푸어타이당과 3위의 신생 퓨처포워드당 등 일부 정당들이 군부 정권에 맞서 연정을 구성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27일 연방 상원에서 주목을 받는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네, 연방 상원 상무위원회 산하 항공소위원회가 연 청문회였는데요.
네.
보잉 항공기 안전 문제와 관련된 청문회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미 연방 항공청 FAA 그리고 교통부 관리들이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예. FAA 최근에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5개월간 미국 보잉사가 만든 737 맥스 8 여객기가 연이어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사고로 300명 이상이 숨졌는데요. 원인으로 기체 결함이 지적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FAA가 사고 기종의 안전 여부를 허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바로 27일 청문회는 이 문제를 따지는 자리였습니다.
보잉사 쪽에서는 처음에는 비행기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미국 정부도 해당 기종 운항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빨리 내리지 않아서 크게 비난을 받았는데요. 미국 정부는 결국에 여론이 나빠지고 사고 기종 운항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네. 이 FAA가 이 사고 기종 운항을 허가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까?
네. 이날 청문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른바 기관 지정 인증 프로그램 이 ODA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 ODA는 안전 인증 업무 가운데 일부를 항공기 제작 업체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항공기를 만드는 곳이 직접 인증을 하는 뭐 셀프 인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제도가 왜 필요했을까요?
네, 인증 과정에 대한 정부 예산을 절약하고 인증 절차를 신속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는데요.
네.
그런데 이날 청문회에서는 안전 인증을 항공기 제작 업체에 맡긴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상원의원은요. 이 제도가 여우에게 닭장을 맡기는 격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FAA가 안전하지도 싸지도 않은 방식에 항공기 안전을 맡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뭐 이런 비판이 나왔으면 FAA 측도 답을 했어야 됐겠는데요.
네, 대니엘 엘월 FAA 청장 대행은 현행 제도를 옹호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비행기의 안전을 점검하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뽑혔고
네.
FAA의 감독을 받는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 제도 ODA를 없애면 예산 18억 달러가 추가로 들고 직원 만 명을 더 뽑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기존의 안전 허가 체계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네, 엘웰 대행은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요, 연방정부의 안전점검 체계가 광범위하고 잘 자리 잡아서 업체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해서 안전한 비행기를 생산해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네.
또 미국 안에서 지난 10년 동안 항공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단 한 명이었다는 사실은 항공체계가 얼마나 안전한지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나온 켈빈 스코블 교통부 감찰국장은 FAA가 오는 7월까지 항공기 안전 인증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미국의 연방교통부가 현재 FAA를 감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교통부 감찰국이 일레인 차오 장관 요청에 따라서 FAA가 해당 기종 운항을 허가한 과정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를 계기로 FAA와 보잉사가 유착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업계와 당국의 유착 관계가 항공업 전반의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운항이 중지돼 있는 이 보잉사의 사고 기종이 다시 움직이려면 이게 지금 잘 돼야 되는데 그 사고 기종의 운항 프로그램을 고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작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보잉사는 27일 문제가 지적된 운항 소프트웨어를 개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행기 기수가 너무 높이 들려서 속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이를 낮추는 장치를 조종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지난해 10월 말에 인도네시아와 이달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난 추락 사고에서 이 감지기 오류로 해당 프로그램이 여러 차례 기수를 낮춘 것이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조금 끼었다가 안주, 신의주, 수풍, 구성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도, 낮 최고 12도, 남포 아침에는 2도, 낮에 12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13도, 중강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에는 10도입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많다가 점차 걷히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상 3도, 낮 최고 12도, 개성 아침 최저 영상 3도, 낮에는 13도, 사리원 아침에는 2도, 낮 기온은 1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도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고 김책을 제외한 함경북도 지역은 구름 조금 낀 날씨입니다. 함흥, 오후 한때 흐리고 비나 눈 내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도, 낮 최고 10도. 해산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는 6도입니다.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 내리는 원산,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10도. 청진,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7도. 김책, 성진 지역은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은 8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 앞바다는 구름 많고 먼바다는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서해상은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이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3월 28일 목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두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아직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으며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떼지 않았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하원 외교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예산안 청문회에 출석해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바랐던 완전한 비핵화라는 북한의 큰 결정을 보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협상팀은 마지막 대화에서도 미국 측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이제는 실제 행동을 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나 북한과의 관여와 협상으로 올바른 결과에 다다를 수 있다는데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북한이 장기간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북한 무기체계의 역량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류허 부총리가 베이징을 방문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오늘 밤에 만나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오펑 대변인은 또 중국과 미국의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일부 진전을 이뤄냈지만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베이징 협상에 이어 4월 초에는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해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타이완에 대한 새로운 무기 판매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밝혔습니다. 남태평양 도서국가 3개국을 국빈 방문하고 미국 하와이를 경유한 차이 총통은 어제 미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여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타이완은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탱크와 F-16V 전투기 등의 판매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이 총통은 미국과 타이완은 군사 장비 판매와 관련해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미국은 타이완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반대하며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배치된 러시아 병력을 철수할 것을 러시아에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을 방문한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 겸 국회의장의 부인 파비아나 로살레스 씨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병력을 베네수엘라에서 철수시킬 방법이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모든 옵션이 열려있다고 답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3일 병력 100여 명과 물자를 실은 수송기 두 대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파견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어제 여당인 보수당 의원들에게 브렉시트 협상의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열망이 있을 것을 알고 있다면서 나라와 당을 위해 계획보다 빨리 물러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2회 연속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는 메이 총리가 사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국 언론은 메이 총리의 이날 발언과 관련해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의 승인 투표에서 가결되면 EU와의 미래 관계와 관련한 협상을 차기 지도부에 맡기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자력 기술을 판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6건의 인가를 비밀리에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어제 자체 입수한 미 에너지부 문서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와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공유하는 방안 등 광범위한 합의를 조용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는 현재 원자력 발전소 2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 러시아가 이를 수주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부의 비밀 승인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최종 합의 이전에 사우디와 원자력과 관련한 예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